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이슬 그릇을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어줍잖은 이성으로 쏟아내는 무수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견고한 진을 파는 강요로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무딘 심령을 두드려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성에 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유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정서로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단의 현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신을 믿을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신을 믿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에 대해서 말해달라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신격을 훼손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저를 묘사할 때 버러지로 저를 묘사할 때 소로 묘사했다. 저의 인격 모독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묘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시도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아는데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매우 경망되고 삶의 자세와 태도도 매우 느슨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좀 믿을 만한 어떤 존재, 내가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의 모습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요구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1559년부터 1609년까지 살았던 화란의 신학자 야콥 아르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선택교리를 가르치는 일단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예정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예정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지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그 세상 가운데 생존할 일단의 사람들 중에 자신을 믿을 사람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오류가 무엇인가? 선택의 기반과 근거를 하나님 자신이 아닌 인간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오류예요. 이런 식의 설명은 한면으로 보면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택이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에 좌우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15절 말씀이고 또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원하기로 예정받지 못한 유기된 자의 입장에서는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버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한 분입니다.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 강팍해 하신다면 어떻게 강팍해 된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까?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할 때 마음이 강팍해 된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는 질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되고 이런 질문을 언뜻언뜻 비춥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그걸 잘 듣고 유익있게 듣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가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되면 해소되지 않는 질문 탓에 그는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다소 좀 논쟁적이고 조금 거친 그런 질문들을 해올 때도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보다 친절하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해소해 주는 것이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부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회의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반문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질문에 대해서 반문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반문을 들으면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길을 확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대답을 해주고 몇 번 대답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을 막 쏟아낼 때 친절하게 대답을 하다가 도가 지나치면 내가 누군데 함부로 나한테 그런 그따위의 질문을 하느냐, 뭐 이런 말로 상대를 주눅들게 할 때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바울의 반문은 이런 가상인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바울의 어떤 뭐랄까 좀 편치 않은 어떤 마음, 이거를 이렇게 표출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바울의 이 반문은 사실은 논의를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반문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차이를 일깨우는 그런 반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당에 많은 집기들이 있죠. 연회지만 앉아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강단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물건들, 이 물건들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제가 만든 건 아니겠지만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저를 강단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저를 오르간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성을 가진 사람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저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반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요. 절대 자유는 절대 주권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행한 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자기의 최측근으로 데리고 올 때 무슨 법 제도도 있긴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장관인 줄 아시죠? 국회 보내가지고 비준 요청을 몇 번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임명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왜 어떤 사람의 은혜를 베풀고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고 충만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약하고 공허하고 채워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자충족적이지만 우리는 의존적이고 절대적으로 공공한 존재입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고 물질이 공급이 되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현존, 완전성은 그분의 본질에 속한 속성이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 스스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 가이퍼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단 1인치도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적 차이와 절대적 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과 하늘, 온 우주 만물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고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따지면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마땅히 진멸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합당함에도 사람들은 이성이 있다고 계속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왜 저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부모님에 가가지고 못돼 먹은 자녀가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정도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오만 불손한 행위입니다. 얼마나 망령된 질문인지 몰라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반문하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불평하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냐? 네가 도대체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반문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반문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말은 말대꾸하느냐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한테 말대꾸 하느냐? 네가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 네가 어떤 존재냐? 그걸 말하는 거죠. 욥이 갖고 있었던 의문들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 의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해석해 주시나요? 해석해 주지 않으세요. 다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질문의 문제를 해소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우주 만물을 쭉 말하면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아느냐? 왜 그런지 아느냐?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여인의 태에서 어떻게 태아가 생성이 되고 뼈가 자는지 너 아느냐?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식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작정만 하고 말하자면 머리로 도모만 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궁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은 못할지언정 이런저런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역량이나 위치와 신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을 예상한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매우 친숙한 비유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토기를 만드시는 지술자고 인간은 한 덩이 진흙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약간 반촌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옆에 작은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뭐냐면 화덕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옛날에 연탄을 뗐잖아요. 근데 연탄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거기다가 화덕을 만들고 저희가 뭐 독광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일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그 연탄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가마를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불을 떼가지고 그것을 생산해서 내다 파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그런 거 보셨죠? 도기를 만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페달로 이렇게 회전판을 돌리면서 반죽된 흙을 손을 대가지고 아주 멋지게 도기를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오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오강을 아십니까? 오강? 사강 말고 오강 아세요? 오강이 뭐냐면 화장실이 멀리 있던 시대에 밤중에 오줌이 마려우면 왔다 갔다 힘드니까 오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변을 본 거 아닙니까? 똑같은 흙이에요. 재질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만들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오강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고난은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를 들면서 토기장에게 왜 저는 이렇게 못난 모형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저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왜 제 마음을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강팍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 위치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왜 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왜 저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해답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그런데 인간은 흙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비난합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의 질문대로 인간은 무생물인 흙이 아니고 이성을 가진 고등한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고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루시는 것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올 때, 즉 우리는 무생물인 흙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그런 질문은 하나님에게 할 만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러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그런 질문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왜 그러냐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실력이 못 미치지만 좀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격적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인간도 본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예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소천했을 때 여러분들 화장장에 가보신 적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연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은 이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개입했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무생물이 아닌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그래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패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하나님 모르세요? 그런데 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나요? 반문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 지으실 때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우셨겠지만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주셨어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제 말을 듣기 싫은 분은 지금 그 당장 딱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다. 체면상이나 또 지금까지 저와의 관계 때문에 못 나가실 수는 있겠지만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누구 한번 해보실까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줌이 말이 없다. 살짝 일어나서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실컷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다 미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왜 내 마음을 강팍했습니까? 이런 질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긴 하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미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되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횡포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작동되도록 해놓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보존, 유지, 협력. 우리가 다 배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2원인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제2원인자가 갖고 있는 본성과 그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속속들이 다 개입하세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듣는 것처럼 감상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면 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진시 황제라든지 뭐 있잖아. 김정은이라든지. 그죠? 권한이 많이 주어지면 대개 의롭지 못해요. 불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지만 그분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우신 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못하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선택함으로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그러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영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가 범한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유효적 원인이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형벌에 있어서는 유효적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자신이 선택한 죄의 결과에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느슨하게 유기사를 하셨다고 물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기장애를 단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도덕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어떤 인간들은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용서하시거나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통이장애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든지 자신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 만한 역량과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벌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심판하시는 일, 누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가장 의로운 일로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여러 그릇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그릇을 만든다 그랬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생의 종류는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과 같은 인생,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노의 그릇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능력을 알리고자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고, 긍휼의 그릇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예비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점찍어 두고 당신은 진노의 그릇이고 당신은 영광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예전 가운데 그렇게 인생들을 빚으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시는 두 가지 목적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들의 열망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2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표현할 때. 죄에 대해서 진노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바울은 앞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이 나타나고 있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이 여길 자를 궁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했지요? 주여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요구했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문맥으로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요구를 들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모세 요구에 모세 간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의 여길 자에게 궁의를 베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궁의 여길 자에게 궁의를 베푸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뭐 빛이 막 환하게 비치는 이런 것으로가 아니고 어떤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드러날까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앞에서 악인을 멸하실 때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가 한 6년 전에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을 읽었었죠. 그 책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만약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구원받고 배우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애처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으로 의로워져서 그때는 혈연적인 어떤 인간의 종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미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이 말 이해가 되는데 버리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거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22절에 잘 보시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종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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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내는 역사.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을 죽여버린 역사. 그런데 그 죽여버린 그 일이 오히려 범죄한 인생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주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아닙니까? 얼마나 오묘한 섭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더라면 다 그야말로 능지처참을 당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궁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케 하시는데 궁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강팍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처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궁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처리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일부를 공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궁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두움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죠. 빛이 언제 환하게 비친다는 걸 알게 되는가? 밤에 알게 되죠. 조명은 밤에 비칠 때 참 아름답다. 정말 밝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밝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신통한 대답을 기대하셨다면 오산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궁극적이고 주권적인 지배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하게 된다, 실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만까지 모든 차원에서의 일의 제1원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 이외에 그 뜻에 앞서서 어떤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선행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먼저 앞서 있는 어떤 존재나 어떤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앞선 어떤 무엇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만약에 앞서 존재하거나 앞서 존재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고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 때 플랜 A를 발동하지 않고 B를 발동했다면 그것은 하나님답지 못하죠.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라는 이 대답은 궁여지책이 아니고요.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주권적으로 지배하신다면 인간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과연 자유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인간은 로봇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도덕적 책임을 과연 우리가 지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런 질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자신이 구원할 사람을 일방적으로 정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이것이 사전에 정한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비난이고 질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은 철저한 주권. 하나님은 절대 지배자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고 아울러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35편 5절 이하에서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사야 45장 6절 7절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생과 사, 치료와 병, 가난과 부, 재난과 평안, 인간의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경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궁극적이고도 지배적으로 구체적이고도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따져 묻기를 시작하면 질문은 그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맸죠? 왜 맸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메고 싶어서 맸습니다. 그런데 왜 메고 싶어서 맸습니까? 아니, 메고 싶어서 맸다니까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선택 교리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기로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교를 왜 가르치셨는가? 왜 성경에 써놓으셨는가? 선택교리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의심하도록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또 구원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노력과도 무관한 것이니까 내가 뭐 굳이 선을 행하기를 애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운명론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교리를 성경에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교리는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했지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연약하여 무너지고 쓰러지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이 구원을 이루기를 정하였으니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고 이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선택교리를 가르친 거죠. 요컨대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선택받았나 저 사람 선택받지 못했나 또 자기도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선택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 안에서만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송룡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와 태도야말로 선택교를 하는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와 기초로 삼아 모든 신앙적 회의와 낙심으로 더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고리인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생각을 훔쳐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과정 안에서 선택 교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선택으로 확보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깊으신 소원을 두시고 행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확신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자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적 깊은 회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